요한계시록 43번 메시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네 번째 청년으로서 내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거대한 형상을 연구했을 때 나는 성경이 신성하게 영감을 받은 책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형상의 각 부위들 머리, 가슴과 두 팔, 배와 넓적다리, 열 발가락을 가진 두 다리는 역대로 세상 권세들의 발전과 일치됩니다. 하나님 자신 외에 그 누가 우리에게 그런 예시를 제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권세들 위에서 주권을 행사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시며 그들을 어떤 식으로 주권적으로 안배해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의 형상으로 상징된 세상 권세들을 보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지 성경이 신성한 책임을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의 예언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성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또한 이 예언들 안으로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영양 공급을 끌어내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들에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영양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그저 일곱 머리, 열 뿔, 열 발가락, 3년 반, 42달, 1260일 등과 같은 것들만 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살코기가 붙어있지 않은 닭뼈다귀를 한 사발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성한 말씀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매일 줄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의 부분들을 포함하여 성경의 매일 줄에 어느 정도의 생명의 요소와 산 영양 공급이 있습니다. 예언을 연구할 때 우리는 뼈와 함께 살코기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일곱 가지 의미 깊은 방면들, 네 번째 짐승, 작은 뿔, 왕자, 왕, 모든 것을 포함한 짐승, 무적행의 사자, 죄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이 비상한 인물에 대한 다른 몇 가지 중요한 방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짐.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질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에서 우리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것과 그에게 42달간 활동할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봅니다. 용이 자기 능력과 자기 보좌와 자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가 짐승을 자기와 하나로 만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은 땅 위에 계셨을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서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거절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탄은 그의 사탄의 왕국에 속한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찾았던 자를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서 발견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거절했던 것을 적그리스도가 받을 것입니다. 사탄이 그의 능력과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비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의 개성과 성격은 극히 강할 것입니다. 죽임을 당했다가 소생됨. 장차 올 로마 제국의 일곱 번째 황제로서 죽임을 당함. 적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했다가 소생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12절은 그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말하고 14절은 그 짐승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는 살해당했다가 소생하게 될 황제들 중 하나를 언급합니다. 그의 죽게 되었던 상처의 치유에 관한 말은 그의 소생을 언급합니다. 그가 소생한 뒤에는 온 땅이 경탄하면서 그를 따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7년의 중간쯤에 아마도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때와 동일한 시기쯤에 살해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계시록 9장 1절에 따라 무저갱의 사자가 사탄이 별로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직후에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쯤에 로마 제국의 일곱 번째 황제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타락한 다섯 번째 황제, 네로의 영을 가지고 소생되어 여덟 번째 황제가 됨. 사탄이 내어 쫓길 때 네로 황제의 영이 무저갱에서 풀려나 살해된 일곱 번째 황제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시신을 소생시켜 그를 여덟 번째 황제로 만들 것입니다. 이 여덟 번째 황제는 일곱 번째 황제의 몸과 다섯 번째 황제의 영을 가질 것입니다. 이 소생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조품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지 않은 자는 누구나 정령코 이 기적적인 사건에 매혹될 것입니다. 마지막 7년의 전반부 동안에 일곱 번째 황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가 살해되고 소생한 뒤에 여덟 번째 황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3년 반 동안에는 소생된 그가 일곱 번째 황제일 것이며 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로서 여덟 번째 황제가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황제는 유대인들과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며 여덟 번째 황제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죽음과 소생은 하나의 커다란 전환을 표시할 것입니다. 원칙에 있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경우와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 전에는 육신 안에 제한되셨지만 죽음과 부활 후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으셨습니다. 사탄은 그의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을 세상에 입증해 보이려고 이것을 유저하기 위해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두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일곱 번째 황제일 동안에는 별로 놀랍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암살되고 소생한 후에는 놀랄만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는 매력을 지니고 속이고 현혹시키고 넋을 빼앗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만이 그의 매력과 속임수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생한 뒤 네로 황제의 영이 내주하게 될 그는 더 한층 능력있게 되고 지적이고 강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살해되었다가 소생한 적그리스도는 네로 황제의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이 표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갖지 않는다면 그는 사거나 팔 수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은 예력을 가진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그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표시할 방법을 구안해낼 것입니다. 이 표시는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할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도들은 아마 남자들은 이마에 표시를 하고 여자들은 그 오른손에 표시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표시는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네로 황제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짐승의 수는 장차 올 적그리스도 곧 네로 황제로서 사람의 수입니다. 계시록은 로마 제국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요한은 네로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숫자로 그것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666이란 숫자가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666이란 정확한 숫자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그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네로의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그에게 속해 있음을 증거하는 반면에 모든 이기는 자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의 이마 위에 가질 것입니다. 속립이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든지 혹은 사탄의 화신인 네로 황제의 이름을 갖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이름을 갖는 것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짐승의 표시가 없는 사람은 누구라도 사거나 팔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공산국가 가운데의 현황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엄격한 정부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데는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황제의 왕국 동안에 모든 사람은 매매에 대한 허가로서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 정세는 적그리스도를 위해 더욱더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500여 년 전에는 성경학도들이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만큼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 사건들은 예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다 쉽게 이해하게 했습니다. 열 왕들의 능력과 권세와 왕국을 받음. 아마도 사탄은 적그리스도가 살해되기 전에 그의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열 명의 왕들이 그들의 능력과 권세와 왕국을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것은 오직 적그리스도가 암살되고 소생한 다음에라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한 사람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42달간 활동함. 계시록 13장 5절은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와 11장 2절의 42달은 12장 14절의 3년 반이요, 11장 3절과 12장 6절의 1260일인데 대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이 시대 끝에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다음 3년 반 후에 그는 그것을 파괴할 것이며 3년 반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유대인의 경배와 섬김을 종결시키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거룩한 성을 파괴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말하지만 많은 이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대환란은 7년 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3년 반 또는 42달 또는 1260일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는 많은 일을 행할 것입니다. 큰 것들을 말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함. 계시록 13장 5절은 또 짐승이 큰 말과 삼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라고 말하며 6절은 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고 말합니다. 나는 적그리스도가 말해낼 큰 것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아무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것들, 즉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할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휴거될 이기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나는 적그리스도가 말할 큰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원칙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른바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나는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큰 것들을 말해낼 것입니다. 그때는 상당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었음을 알게 될 터인데 이는 틀림없이 그런 기사가 신문의 앞면에 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조카가 갑자기 사라졌다. 내 아내가 없어졌다. 나하고 방을 같이 쓰는 친구가 어젯밤에는 있었는데 오늘 아침 깨어보니 사라졌다. 더욱이 땅 위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려는 연설을 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이것보다 더 큰 것들을 할 수 있다. 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마 그가 어떤 뛰어난 일들을 하기 위해 우주 과학 기술을 사용하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듭 말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살해되고 소생되기 전에 이기는 자들은 하늘로 휴고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에 도착할 때 그들은 사탄을 땅으로 내쫓으라고 명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천사장 미가엘이 앞장서서 사탄과 싸울 것입니다. 이때를 즈음하여 일곱 번째 황제인 적그리스도가 살해될 것입니다. 사탄이 땅으로 내려올 때 네로의 영이 무조갱에서 풀려나와 암살된 일곱 번째 황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를 소생시켜 여덟 번째 황제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발생되고 있을 때 지상의 모든 이들은 휴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이며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것에 관해 간증할 것입니다. 그때 이 소생된 여덟 번째 황제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땅의 거민들을 속이기 위해 큰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처소와 하나님의 처소로 휴거된 미기는 자들을 거스려 말하는 참람한 것일 것입니다. 만일 이 시기 동안 땅 위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것에 관해 알고 있다면 그들은 크게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 어떤 이들이 이기는 자들의 휴거 후에도 여전히 지상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들에서 읽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들은 우리로 첫열매들이 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첫열매가 아닌 사람들도 어둠 속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들을 읽은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적그리스도에 관해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빛을 보았습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김. 계시록 13장 7절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성도들은 12장 17절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환란 가운데 어느 정도의 믿는 이들이 여전히 땅 위에 있게 될 것임을 입증해 줍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는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15장과 20장이 가리키듯이 많은 사람이 이 시기 동안 순교할 것입니다. 두 증인과 싸워서 그들을 죽임. 적그리스도는 또한 두 증인과 싸워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고 나서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은 그분의 핍박받는 백성들을 강화시키기 위해 모세와 엘리야를 되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두 증인과 싸워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11장 11절이 계시하듯이 3일 반 후에 그 두 증인은 부활되어 하늘로 휴거될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림. 계시록 13장 7절은 또 말하기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열왕의 능력과 권세와 왕국과 아울러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받기 때문에 확실히 그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완전한 권세를 가질 것입니다. 온 땅이 기이 여겨 따르고 땅의 모든 거민이 그 형상을 경배함. 계시록 13장 3절은 온 땅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라고 말합니다. 17장 8절은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고 말합니다. 그의 죽게 된 상처가 치유됨으로 인해 온 세계가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를 것입니다. 오직 창세전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이들만이 기이 여겨 그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땅 위에 남아있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속에 신앙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인쇄된 메시지들로부터 빛을 받을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특성들을 이해할 것이며 자기들은 그를 경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로는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모두 수식합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거짓 선지자는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강제로 짐승의 형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변절한 로마 교회를 미워하여 황폐케 하고 불로 아주 태워버림. 적그리스도는 또한 로마 교회로 방향을 돌려 그녀를 미워하고 황폐케 만들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6절은 열 왕들인 열 뿔이 그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육체를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소생된 후 그는 유대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모든 류의 종교를 핍박할 것입니다. 주님과 싸워서 패배당하고 멸망되며 주님에 의해서 불못으로 던져짐. 종국에 가서 적그리스도는 주님과 싸워서 그분에게 패배당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를 멸하여 불못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와 직접 싸울 것이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기는 자들, 곧 그분의 군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직접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서로 대결하는 전례 없는 전쟁일 것입니다. 19장에 가서 우리는 이에 대해 더 많이 볼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패배시키고 그들을 산채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운명일 것입니다.